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휴가 시즌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그래도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이른바 7말 8초로 휴가 일정들 많이 잡으셨을 텐데요. 여행 떠나기 전에는 짐가방 말고도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자 보험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미리 못 챙겼으면 공항에서라도 가입들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게 보상되는지는 모르는 채로 그냥 가격 비교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거나 파손되는 피해 또 소지품 잃어버렸을 때 그 피해를 보장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항공권, 여권 등의 분실은 보상이 안 되고요. 또 다칠 위험이 있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나 암벽 등반 이런 거 하다 다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거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여행 내용과 보험의 보장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실제로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든 경찰서에서든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언어 때문에 정확한 상황 전달이 어렵다라고 하면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우리말 보험 도움 서비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내가 문의해야 될 부분을 대신 통화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전화로 연락하면 24시간 동안 우리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니까 어찌 보면 이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현지에서 여러모로 또 유용하겠다 싶습니다. 네, 글로벌 유통회사 아마존이 최근에는 의외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전기차가 수명이 다 돼서 생겨나는 폐 배터리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이런저런 비즈니스 트렌드 소식 모아서 들려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조선업계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카로 불리던 여러 지역들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또 거기도 다녀가 보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파악해보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의 성공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도 함께 찾아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잠깐 보니까 네. 전기자동차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 전기자동차는 뭐 충전해서 배터리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충전한 배터리도 몇 년 쓰다 보면 이거 다시 못 쓰는 건데
네.
이거 쓰고 난 배터리 꽤 큰 묵직한 이 녀석을 네. 어디다 버릴 거냐가 고민거리라면서요?
네. 그 비즈니스 위크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기자동차의 1세대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간다.
네.
그러면 약 300만 대가 됐는데 300만 대에서 나오는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법과 현황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뭐, 아니, 생각은 해본 바 없는데.
네.
그냥 버리, 그래, 그러게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사실 부피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전문가 한 분도 전기차를 쓰면 매연이 줄기도 하지만 나중에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더 그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어떤 원료들 자원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뭐 그걸 다시 추출한다거나
네.
우리가 뭐 어디 재활용한 녹여서 재활용한다거나 네. 그거 안 돼요?
그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뭐 예. 100%는 아니겠지만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배터리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전기 배터리가 은퇴할 때 그 자동차에서 빼내야 될 시점이 돼도 재활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를 쓰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리튬 배터리면 그 네. 안에서 리튬을 어떻게든지 뽑아내서 다시 배터리 만드는 게 낫다.
네. 그런 입장이긴 한데
네.
GM, 토요타, BYD 등만 해도
예.
이 전기차에서 쓰고 은퇴한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아주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공부들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재활용을 다시 쓴다는 건데.
네.
왜 은퇴하게 되죠? 참 생각해 보니까 타이어는 다 다르니까 못 쓰는 거고.
네.
왜 은퇴하게 될까요? 그 배터리를 왜 더 못 써요?
전문가들의 예. 설명은 이 리튬이온이라는 배터리가 예.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한 뭐 10년이라든지 일정 기간 쓰고 나면 이 배터리에 담을 수 있는 전기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없어질 때도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면
충전이
예 충전해가지고
돼봐야 한 시간밖에 못 쓰고
네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한 1년 지나고 나면 충전했는데 한 6시간 지나면 이렇게 배터리가 희미해지고 이러잖아요.
덩치에 비해서 용량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플래시라이트에 조명등에 건전지를 넣어서 쓰다가 이게 희미해지면 잘 못 쓰는데 그 건전지를 꺼내서 리모트 컨트롤에 넣어서 쓰면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쓰는 전력이 약하니까.
아, 리모컨은.
네.
예, 예.
그래서 전기차에서 쓰던 배터리도 거기서 잘 쓰다가 이게 좀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면 빼내야 되는데 저 손전등에 있는 걸 리모컨에 넣어서 쓸 수도 있듯이
네.
전기차에 있던 걸 꺼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젊고 팔팔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전히 배터리는 배터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25년 이후가 되면 550조 원이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네.
자동차에는 더 이상 못 쓰고 그러나 그렇죠. 여전히 배터리의 기능은 계속하니
네.
그거 어디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네.
오, 재밌네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들이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가정에서도 쓸 수가 있고 공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전기를 저장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예.
태양열을 저장해서 쓸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낸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들이 있으니까
은퇴한 배터리들.
그렇죠.
예.
그것을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에다가 설치를 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태양열로 그 모은 그 전기를
거기다 저장해요.
거기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저장한 전기를 이용해서 오뎅을 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내니까.
그렇죠.
그 배터리가.
네. 그걸로 전기료를 꽤 아낄 수 있는 거죠.
보통 태양광 그 발전 시스템 갖추려면
네.
태양 그 셀도 필요하지만
네.
그거 어디에 저장해 놔야 또 끓이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저장해 놓는 용도로 폐 배터리를 쓴다.
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그 박스 인더 에너지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 그 만든 분들이 볼보라든지 자동차 업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네.
볼보에서 나오는 전기 배터리 팩을 이제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예.
큰 냉장고만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가정에 이제 넣어줬어요.
네.
거기는 전기료가 시간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도 심야 요금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싼 때 전기를 뽑아가지고 저장을 하고 비싼 시간에 그 저장한 전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전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가 싸다.
네.
어차피 만들어서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모아놓고
네.
한낮에 에어컨 틀어야 될 때 요즘 같은 때
네.
그 전기 쓰면 요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그 전기 배터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연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들이 본격화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많이 쏟아질 테니까 은퇴한 배터리들이.
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은퇴한 배터리가 약 5만 5천 개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2025년까지는 약 300만 개에서 400만 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나 용도는 굉장하게 다양하고 큰 거죠.
네. 슬슬 이 시장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들어가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업체들한테 좋은 뉴스는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50%는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50% 이상이.
예.
중국에서 그 그 법령을 만들었어요.
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는 땅에 묻지 못하도록.
네.
근데 유럽도 비슷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 조만간 그런 것들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용한 것들을 땅에 묻지 못한다라면 뭔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찾으면 네. 바로 옆 동네, 옆 나라에서 쏟아지는 폐 배터리들이니까.
네.
갖고 오기도 가깝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올 거고요. 좀 지나면.
네. 용도를 좀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고민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해외도 또 비즈니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또 들어보죠.
네.
영국의 딜리버리 로봇 관련한 얘기 같은데 딜리버리면 네. 배달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로봇은 알고
네.
배달 로봇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스타워즈 봤을 때 R2D2 이렇게 띠디딕 하면서 걸어다니던 로봇 있잖아요.
예.
생긴 거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조금 유모차 같은 건데 뭐 강아지 유모차처럼 위에 박스가 붙어 있고
예.
그 자율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트에서 쓰는 카트가
네.
자기가 자기 딱 지정해주면 그냥 혼자 돌아다닌다?
그렇죠. 좀 조금 더 근사하게 생기긴 했지만 제가 예. 요 이미지는 그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을 텐데요.
예.
조금 더 근사하게 생겼는데 지가 멋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카트가 근사하게 생겨봤자죠.
근데 저희가 2, 3년 예. 전에 영국에서 테스코에서 물건을 사면 로봇가 배달을 해줍니다. 조그만 로봇가 저절로 1시간 내에 거리에 있는 집에는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이 서비스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영역을 미국이나 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달 로봇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네.
자율주행 카트네요.
아, 그렇죠.
예, 자율주행 마트용 카트네요.
근데 이제 냉장고 기능도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수박이나 뭐 고기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으니까 그 통 안에 그 뭐 콜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식음료도 들어가는.
지금 쇼핑을 하면 내가 들고 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면 혹시 배달되나요? 해서 이거 배달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라고 주소를 남기고 오거나.
네. 사람이 요새는 가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카트에다 실어놓고 내 주소를 딱 입력하면 그 카트가 온다.
네.
털털털털털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사실 네. 요새 많은 혁신은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아마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영국의 오카도라는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미국의 메이저 슈퍼마켓 체인 중에 하나인 크루거에서
네.
아, 우리가 먼저 이런 거 갖다가 써먹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오케이도라는 회사에 약 6%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미국에서 이러한 배달, 무인 배달
네.
서비스를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무인 자동차까지도 만들어지니
네.
기술적으로 못 만들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게 또 엄청나게 비싸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집까지 잘 찾아가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오케이도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은 팀 스테이너라는 사람인데요.
네.
아,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하고 특허나 그 라이센스만 판매를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골드만삭스를 다니던 사람인데 해보니까 기술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인프라도 없어서
네.
하나하나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뭐 라이센싱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다.
예.
18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골드만삭스에 계속 있었으면 안 힘들었을 텐데.
네. 그런 얘기를.
예. 네,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 조지 소로스 펀드 그다음에 스웨덴 왕실에서 좀 투자를 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한 거 가지고 18년 동안 꾸려왔는데
예.
미국의 크루거에서 투자했고 크루거에서 가져갈 거라는 뉴스가 나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 배달 사원에게 좀 부탁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야
네.
이제 이른바 인건비죠.
네네.
많이 들어야 이게 이제 작동하는 수익 모델일 텐데.
네.
그래요. 뭐 선진국들 인건비 비싼 곳들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적으로 미국에 가면 왜 피자 배달하는 차를 주고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기 차에다가 피자 이렇게 상표 붙이고 피자 딜리버리 했었는데 최근에 이 피자 딜리버리를 이 로봇이나 무인차가 시작했다는 얘기도 간간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갈 텐데 그 앞편에 크루거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군요.
네.
또 다른 소식 하나 짧게 좀 보죠.
네.
아마존이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인데
네.
종이 카탈로그를 발매하고 있다.
네, 발매하기로 이제 8월부터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뭔가 이런 거 우리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무슨 책이 온다는 거고.
네.
온라인 쇼핑몰이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온라인 쇼핑몰이긴 한데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있잖아요.
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마당에 아버지랑 터마 마트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수박에 얼음 넣어주시고 퍼주시던.
각자의 추억들이 있죠. 예.
뭐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옛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뭐 씨어스라든가 이런 데서 장난감 큰 책을 보내주면 애들이 그 책 보면서 야 이거 사달라고 해야지 했던 그런 노스텔지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말에 그 장난감 큰 가게 토이저러스가 그 법정관리 부도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큰 그 회사 하나가 어려워졌고 또 이런 카탈로그 비즈니스 우편물 비즈니스를 처음 했던 회사가 씨어스잖아요. 저희가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800년대에 씨어스가 처음으로 이 카탈로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는 각 지역마다 농기구를 팔잖아요.
네.
원가가 5,000원이면 3만원이면 이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씨어스가 그걸 깨닫고 카탈로그에다가 15,000원 딱 해서 팔면 사람들이 3만원짜리 안 사고 카탈로그에 있는 거 15,000원짜리 사잖아요.
네.
그게 그 통신 판매를 전환시킨 발생하게 된 큰 이유였는데 그러고 나서 처음 한 게 아기들 애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용 카탈로그를 만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씨어스의 카탈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었죠.
예전에 그런 추억이 있었다. 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씨어스도 지금 시들시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이저러스에서도 뭐가 책 같은 게 없어지고 씨어스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나 타겟 같은 뭐 롯데마트 이마트의 작은 모델에서 선물용 카탈로그를 만들긴 하는데 옛날 그런 데서 하던 거에 비하면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요거 제대로 만들어서 또 아마존에 와서 사게 하겠다.
예. 그래서 아마존에서 신청하면 카탈로그를 보내 주고
예.
아마존에서 인수한 홀푸스에 가면 거기 카탈로그 놔둘 테니까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비슷해지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이 문화를 없앴던 회사에서 전자책을 만들었던 데서 종이 책을 만드는 거죠, 카탈로그를.
그렇군요.
네.
요새 아마존은 참 뭐 합니까? 아마존은 뭐 하나 하기만 하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네. 저희가 아마 얼마 전에 아마존의 숨겨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뭐 의료도 할 것이고 의료도 할 것이고 가구나 티켓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숨은 전략이 홀푸드 인쇄에도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의료. 그러니까 메디컬 의료와 관계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네
약을 팔아요 그럼?
아우 정확하시네요. 약을 팔겠다는 겁니다.
약은 약국에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네. 의사에게 이거 미국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조제하는 약들은 분명히 약사한테 저기 해야 되는데 조제하는 약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오버 더 카운터 약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약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아마존에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왜 안 팔았나 싶기는 해요. 그 많은 걸 팔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약은 동네 뭐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상비약 같은 건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구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 참 안 되더군요.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도 해서.
예.
싸야 팔 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싸야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그냥 미리 사두자. 싼 김에 미리 사두자. 뭐 두통약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이런 개념일 텐데.
네.
아마존의 전략도 그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해놨는데.
예.
미국의 월근의린이라는 우리나라 온누리 같은 약국 체인이 있어요. 거기서 예. 판매하는 19,000원짜리 두통약은 7,400원에 판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프라인 약국은 대충 보니까 5,000원에 가져와서 2만 원 받고 판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아마존이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묵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마켓 가면은 노 브랜드 해가지고 그냥
네.
좀 싸게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괜찮은 제품을 가져다가 그냥 파는 거잖아요. 자기네
예, 예.
그 브랜드 믿고 사라고. 근데 미국의 약국 체인들은 아까 월그린이니 CVS이니 이런 회사들은 그런 그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사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붙여서 팔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예 브랜드가 없는 것보다 한 20, 30%를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를 아마존이 잠식을 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아, 아마존 감기약, 아마존 그렇죠. 수면제, 아마존 네. 두통약 그냥.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유한양행이니 브랜드로 파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닌 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아마존에서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해보겠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약회사들, 약국들.
그래서 약국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 예. CVS 월그린한테 아마존에서 이제 약 싸게 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우리는 고객한테 더 친절하게 할 거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줄 거고 또 특화된 약도 늘릴 겁니다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군요. 예.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발표 나오고.
문 스타트업 연구소를 네. 운영하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